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7월 4일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마가는 예수님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기별을 요약하고 있다. 기별의 세 부분이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다. 범주, 시간 예언, 언약의 약속, 제자도로 부르심, 내용,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의 70일의 예언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의 침례로 성취되었다. 놀라운 70주의 예언은 다음 도표에 설명되어 있다. 이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을 의미한다. 예언은 기원전 457년 예루살렘 회복을 완수하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시작되었다. 69일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주후 27년까지 이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3년 반 후에 이루어졌다.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서기 34년에 성취되었다.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의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우리를 복음의 제자로 부른다. 묵상. 당신이 70일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적용. 70일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깊게 하고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70주일 예언.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의 조서에 의하여 완성된 예루살렘의 재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내렸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에 해당된다. 예언에 따라 이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야 하였다. 서기 27년, 예수께서는 당신의 침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후에 곧 당신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선지자 왕 698. 하나님의 때를 이루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심과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귀한 부름 앞에 부족한 종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라는 부름을 따르기 원하오니 제 마음에 오셔서 약속하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하에 그 첫 번째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당 800개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세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세 명의 격려와 협력이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세 명의 격려와 협력이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본문은 9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질할 뿐이었더라. 다윗 나라를 강하게 세운 세 사람은 각각의 능력이 일당 800 정도로 출중했지만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은 세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간지라. 그러나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그들은 삼의 법칙을 배운 적도 없지만 본능적으로 삼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실행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이런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뒤로 물러섰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했을 것입니다. 세 명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치자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고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힘을 합쳤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세 사람이 같은 뜻과 목적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함으로 다윗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나라도 이것은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됩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갑니다. 나라를 소수의 사람들이 세우고 이끌어가도 다수가 따라가는 이유는 나라에는 법과 집행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과 법규와 법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법에서 정한 강제적 규제가 뒤따르므로 소수지만 다수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법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강제적 규제가 쉽지 않고 강제적 규제로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킬 사람이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격려와 협력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있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세 명의 격려와 협력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 명의 생각이 공유되지 않고 세 명의 격려와 협력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의지도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적어도 세 명의 격려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계속하여 꺼지지 않게 하고 세 사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 실제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겪었던 시간과 경험이 그에게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차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이해되는 것 같지만 내 것이 되지 않아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중요성도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아직 시간과 경험이 차지 않아서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답답해지고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신경질을 내다가 자신의 뜻을 접거나 그 자신이 실망하여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해서 갈등만 생기다가 본인도 시들해져 버리고 강력한 반대자의 자리에 오히려 서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캠페인과 설득과 참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나야 하지만 조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움직이려고 하던 마음도 기회만 되면 예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 그 자신의 선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힘을 아셔야 합니다. 시간은 보이지도 않아서 그 능력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시간은 반드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서서히 변화되어서 느끼기가 쉽지 않을 뿐 변화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그 변화가 큰 걸음을 뗄 때에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있는 변화될 모습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 몇 성경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현재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불안전함을 참으시며 견디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시며 견디시는 그 시간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 대한 믿음과 기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그분이 믿은 대로 그분이 바라던 대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모두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위해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제자들임을 예수님은 믿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킨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우들 각자가 다른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곳입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시간과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믿어주고 변화되어질 미래를 지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 사람이 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격려하고 협력하게 된다면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굴리기만 하면 쉽게 눈이 뭉쳐지게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고정되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적어도 세 사람이 뜻을 합치고 스스로 실망하지 않고 격려하며 협력한다면 스스로도 놀랄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강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품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믿어주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강하게 세워집니다. 성경의 지식이 신앙의 주요한 도구가 되는 교회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게 되지만 성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신앙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교회는 격려와 협력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한다는 것, 굉장한 의미와 섭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한동안 함께 하다가 다른 곳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었고 변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있다는 것에 큰 의미와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수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큰 뜻을 펼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개성이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신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서로의 격려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격려해주고 힘을 합칠 때 교회는 강하게 세워집니다. 나 하나쯤 이하가 아니라 나라도의 생각으로 협력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또 강제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흐름이 어느 한 곳을 분명히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끼면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 중심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 될 때 그때서야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의 강함은 사람들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서로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서로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성서 속으로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그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목사님의 그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4대 지역의 여러 가지 배경들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좀 아팠던 것은 그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 성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사대교회는 정말 조그맣고 볼품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저희들을 위하여 교훈을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막 시작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났거든요. 예. 목사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사대지역에 있는 사대교회와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신전과의 차이는 그 하늘과 땅 사이였습니다. 정말 교회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였고 또 유일하게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열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이 이야기가 충격적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누가 그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로 사대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서머나 교회와 아주 달랐습니다. 판이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차츰 영적으로 되살아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이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죽어가는 교회가 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그 초라한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네가 살았으나 실제로 죽은 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좀 넓게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하고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1세기 중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클레멘트가 4대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4대 교회의 클레멘트가 첫 감독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이 도시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부흥하였다가 나중에는 쇠퇴하는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도요한이 4대 교회의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4세기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권세를 얻었을 때쯤 처음에는 아데미 신전을 빼앗아 예배드리다가 후에 신도의 수가 작아져서 아데미 신전 담밖에 돌담을 쌓아놓고 예배드린 것 같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신도 수는 매우 많았으나 영적으로는 미약했습니다. 때문에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나 실은 죽어가고 있다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이와 같은 길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보면 아주 웅장하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들은 아주 묵직한 청동문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신도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4대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신전을 빼앗아 예배를 드리다가 신도의 수가 적어지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오늘 말하면 무슨 뭐 소예배실 만들듯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고대 도시 사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로마식 대규모 목욕탕도 있고요. 체육관 그리고 유대교 회당의 그 흔적, 비잔틴 시대에 건축된 교회의 흔적을 보면서 당대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도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엔 여전히 흙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시가 그 화려 찬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이 부유하게 될 때에 교회가 그렇게 같이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가 융성할수록 교회는 점점 짜부러져서 형편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이 4대 교회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이 교회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은 뜨거웠으나 차갑게 식어버린 4대 교회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 고대 도시를 거만하게 거기에 보니까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 이곳 성도의 신앙을 꺾어버린 것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돈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사대에는 작은 시내가 흘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황금촌이라고 부를 만큼 사금을 합류해 BC 560년께는 크로이소스 왕은 엄청난 양의 사금을 채취해서 최대 부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금을 재련하던 도가니가 무려 300개 이상 발굴이 됐고 도가니 밑바닥에는 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크로이소스 왕의 전설적 부요가 역사적 사실임이 판명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대는 금산지로 유명했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정금같이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은 남은 자는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정갈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하는 그런 소수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대에도 그 정황 중에도 그와 같은 교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옷은 자주색이었습니다. 사대의 의인은 흰옷을 약속받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주로 다 이 자주색을 입고 다니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그루토기 신앙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흰색은 순수함과 순결함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흰색을 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빛깔로 여겼습니다. 흰옷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승리, 또 순결,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결하고 승리하는 자들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승을 축제하는 날 모두 흰옷을 입고 광장에 모여 승리의 축제를 즐기곤 했는데 그렇게 축하하는 도시를 백색의 도시라 일컬었습니다. 검은 옷은 여러분 슬픔과 유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애도자들과 죄수들이 입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뭐 장례식이 갈 때는 꼭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입고 하는 그런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흰옷을 입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경험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한 그 경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음란한 행위를 이기고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백색은 순결의 색깔이므로 흰옷을 입는 것은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순결한 자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고 전도서 9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은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약속한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 이 약속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고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대 땅을 밟고 사대 교회를, 그 초라한 교회지만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이기면은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아, 이 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사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현재의 축복일 뿐 아니라 내세의 상급입니다. 흰옷을 입고 하늘 잔치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칭의와 성화된 성도가 하늘에 들어가 살기에 적합한 자란 뜻입니다.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고, 칭의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데, 성화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적합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또 사대 교회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대 교회 땅을 밟을 때에는 이렇게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주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 보상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진 신앙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얻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형식주의적 신앙에서 진리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때의 감격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땅 사대를 저는 이곳저곳 둘러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성도들과 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물질과 우상을 숭배했던 사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애통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사대교회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이 사대 지역 그 여행의 그 경험, 성지의 그 경험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일곱 교회의 그 기별과 접목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나 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가졌다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